오늘은 성찬이식 때문에 야고보서 강의 전체를 우리가 다루진 못하지만 시간이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네 믿음을 보여봐 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이나요? 우선 첫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 행함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영어 번역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액션, 행동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실제적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첫째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얼핏 우리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떤 관점인가 하면, 아, 그럼 구원을 얻는데도 행동이 필요한가?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이 이야기는 행동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기록한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본문 하나를 좀 자막으로 보도록 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은 종교적으로 외형상으로는 더없이 완벽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 잘 가르치고 또 종교적인 규칙과 또 부칙도 잘 지키고 아주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너무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그들의 열매로 뭘 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초점이 열매입니까? 그들입니까? 그렇죠. 강조하고 싶은 초점이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뭘로 검증하겠다는 겁니까? 열매로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쉬운 예증을 하나 꺼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 법이 있겠느냐,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듯이 신앙생활을 십수년 또는 수십 년을 해도 열매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 열매를 못 맺고 왜 변화가 없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 제가 야고보서 우리는 1장에서부터 무슨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쭉 이 이야기가 흘러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뭘로 낳으셨다고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럼 당연히 우리의 전 삶의 종합적인 영역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그 진리에 따른 삶의 결과와 열매가 맺히는 게 정상적인 나무예요. 근데 그게 안 맺힌다면 그 나무가 이게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참믿음이 뭐냐. 당신의 믿음이 참믿음이냐. 참믿음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믿음일 것이고 그 근거로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가 당연히 맺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보통 야고보 사함은 행함을 강조한다. 아니에요. 행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절로나 당연히 맺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거꾸로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당연하죠. 사람들이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잘 구분 못한대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한눈에 배나무, 사과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때가 되면 열매가 계절 끝에 맺히겠죠? 그럼 어느 게 배나무입니까? 배가 열리면 배나무예요. 와, 이게 배나무였구나. 그런데 이쪽에는 사과가 열렸어요. 아,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열매를 보고 뭘 확인해요? 배나무, 사과나무를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게 진짜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인가? 그거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에 시대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구조 한복판에 이원론적 생활 양식이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사고구조가. 그래서 고백과 삶이 충분히 다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많은 병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에서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헬레니즘에서 진리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게 진리예요. 사실이 진리예요. 현상이 진리예요. 그 뿌리를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아, 예, 형제님. 아, 그럼요. 그럼 좋은 신자예요. 내 속은 이리일 수 있고 늑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15절을 좀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이게 정말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사도들은 서신을 쓸 때에 남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해서 그냥 형제라고 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알아들어요. 그 안에 어느 범주까지 포함되어 있는 대상인가를 대충 압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야고보처럼 형제와 자매를 구분해서 의도적으로 자매를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시대의 상 때문입니다. 특별히 뭐에 대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시대상 때문에 자매라는 신분과 자리매김을 의도적으로 구분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비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지위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대를 살던 여성들이 남편을 잃게 되면 정말 의존할 길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인들이 되게 다 가난해요. 그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곤핍을 각오하고 따라 나서는 길이었어요. 하도 로마 제국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그 시스템적인 핍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핍절과 가난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대 정신이 여성들의 자리매김과 지위에 대해서는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은 생활 정도가 아니라 생계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어려웠던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자매라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를 일부러 거론하고 있는 거죠. 또 볼까요? 헐벗고, 이 헐벗고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오단벌로 지내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오단벌로 지내는 사람이거나, 그 외벌 하나가 없어서 속옷만 입고 지내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오늘 같은 식의 그런 속옷 개념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속옷만 입고 지내는 거예요. 거적대기 같은 거. 이런 가난한, 그래서 생계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게 참 비극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먹을 양식이 없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라는 말도 되지만 미래의 양식이라는 말도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시제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 주기도문의 메인 아이디어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는 내일의 양식도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내일의 양식이 있었던 때가 있었나요? 있었죠. 출애굽됩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반드시 하루 분량의 안식일 것까지 내일의 양식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내일의 양식이 언제 내렸죠? 오늘 내렸어요. 오늘. 그 이해가 가능했던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제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느 날의 양식이었어요? 안식일 날의 양식이었어요. 그럼 안식일의 주제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내일의 양식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의 양식조차 없는 이런 의미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번역할 수 있어요.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보세요. 그리고 이거 헐벗고 오늘의 양식이 없는데라는 말이, 없는데라는 말이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문법 구조를 보면 현재 분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상태가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서 만나는 고단한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들을 돌아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준엄한 시대적 명령이고 성경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15절 한 절만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말이 간단히 들리십니까? 간단히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표현 자체도 2000년 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용례로 쓰여졌는가를 이해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마치 무슨 인사와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다. 평안히 가시오. 우리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열한, 아주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하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러면 잘 보세요. 당신하고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가서 덥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알고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당신하고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 당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종교의 껍데기로 포장하는 거죠. 내 당신의 허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당신과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교회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나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낮에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누가복음 11장에 한밤중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가 풀어질 겁니다. 거기에 진짜 결론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오늘 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우리 삼일교회와 한국교회가 행함의 열매가 있는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눈에 느끼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미래가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귀 닫고 눈 감고 입 닫지 않도록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삼일의 모든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